알래스카 앵커리지 공항 북쪽에 가면 지진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이름이 Earthquake Park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지진공원입니다. 1964년 3월 27일에 처음에 발표로는 9.2도, 지진 9.2도, 나중에 정정이 됐는데 8.6도. 여러분 8.6도 지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어마어마한 지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곳이 바닷가인데요. 바닷가 지역인데 그 바닷물이 지하수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 지역이 그 밑에 물이 좀 깔려 있었었죠. 이 지진이 흔들면서 이게 물처럼 빠져나가는 현상. 이걸 액상화 현상이라고 지질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리코펙션이라고 그렇게 이게 전문적인 용어니까 뭐 우리 몰라도 됩니다. 어떻든 그렇게 해서 그 집안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거기 주택가가 있었어요. 주택인데 다 한꺼번에 쓸려 내려가서 엄청난 피해를 기록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보면 터가 무너지면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 터, 집터를 말하기도 하고요. 성경학자들은 이 터를 카일 델리치라는 주석학자나 아니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국가 기반의 그 기반 곧 그 법과 질서가 무너지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탐순 성경에서는 정의와 진리 매튜엔이라는 주석학자는 소망과 믿음의 터가 무너진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인간의 근본이 무너진 걸 말합니다. 뭐 벽이 좀 무너졌다든지 아니면 지붕이 무너졌다든지 하면 그 보수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상황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다윗이 처한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2절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에게 있어서 적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화살에다가 시를 먹여가지고 어두운 데서 숨어가지고 어두운 데서 화살을 쏩니다. 그럼 여러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생명이 생존의 위험을 느끼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다윗이 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있다가 제가 칠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터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COVID-19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가 동부에 여행을 갔다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들렸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을 때 에어비앤비라는 앱을 통해서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한 7분 정도 떨어진 곳에 숙소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후쯤에 이제 숙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주변이 너무나 이상해요.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어린 짐작으로 우리 네 사람이 다 같이 봤는데 한 반은 넘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집. 나이아가라 폭포 바로 곧 뒤에 얼마 되지 않는 거리. 아, 이게 COVID-19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오지 않고 그래서 수입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살 수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기를 떠나가고 그래서 마치 폐허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거기 살았다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거기서 살았다면 관광객들로 오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수입이 점점 줄어듭니다. 어떻게 할 수 터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견디다 못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집을 옮기고 이사가고 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COVID-19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몸살 앓고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우리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환난을 직면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흔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고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인생의 터가 무너질 때 오늘 본문 말씀 믿음의 용장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1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1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믿음으로 대처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대로 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는 길을 선택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런 그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 다음입니다.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시적인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 영혼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영혼에게. 다윗의 귀에 말하는 게 아니고 다윗의 귀를 통해 영혼까지 들어온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새를 쫓아보신 적 있습니까? 전 시골에서 살아서 새를 자주 쫓아봤습니다. 새를 쫓으면요. 새들이 순식간에 빠른 속도로 자기 몸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순식간에 몰려들어갑니다. 저희 밭에 바로 옆에 나무가 몇 그루 있었는데 새를 쫓으니까 이 새들이 확 순식간에 그 모든 새들이 나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들이 혼비백산에서 몸을 숨길 수 있다면 그런 곳으로 도망을 하는 것을 사람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사람이 터가 무너지고 환난을 겪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이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사람이 확 숨을 수 있는 것만 찾는 새처럼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유익인지 어떻게 하면 이 순간을 모면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한 번만 눈감아 주세요. 그것이 새들이 하는 방법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처럼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옳은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가보면요. 이 표현을 여러분 좀 잘 좀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 터가 무너지면 무엇이 유익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3절 말씀, 우리 말성경 그대로 하면은 가정법을 써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듯 싶습니다. 맞습니까? 의인이 무너진다면, 터가 무너진다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그런 것을 말하는 듯 싶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성경을 좀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에 보면 3절, 11장 3절 맨 처음에 3절이라는 3 숫자 다음에 또 3이 나옵니다. 작은 글씨 보이나요? 혹시? 어떤 편집 성경들은 안 보인, 그걸 안 해놓은 성경인데,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그것이 확실하게 다 있었어요. 근데 요즘 편집 성경들 대부분은 있습니다. 거기 보면 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 3은, 3이라는 숫자로 따라 밑에, 맨 밑으로 가보면 그 난하에 주석을 달아놓은 게 있어요. 그 난하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3절, 그 3을 따라가 보면 이렇게 번역이 할 수 있답니다. 터가 무너졌으니, 의인이 행한 것이 무엇인고? 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피하였습니다. 1절에 보면 피하였습니다. 이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도 그렇게 과거로 번역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저도 그 번역을 좋아합니다. 어떻든 터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피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의롭게 했어요. 믿음으로 했어요. 근데 그런 것이, 그 의인의 행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다 좀 더 붙이면 이런 뜻이에요. 의인이 행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의인이 의롭게 산 것이 무슨 유익이 있었는가?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 이것을 번역을 제대로 해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다윗이 터가 무너지는 어려움을 겪어서 생명의 위협이 있어서 그럴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터가 무너졌고 네가 여호와께 피했는데 그렇게 의롭게 산 것이 도대체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었나? 무슨 유익이 있었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삽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주의를 성수하고 어렵지만 11절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었나요? 혹시 여러분 그 유익을 좀 손꼽아볼 수 있나요? 이렇게 다윗을 비웃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아내 영혼까지 파고들어온 유혹은 새처럼 그냥 빨리 피하고 벗어나고 이 문제를 빨리 극복하는데 그런 모든 것을 해서 그렇게 해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상책이지. 안도처럼 터가 무너졌을 때 여호와께 피하고 그렇게 의롭게 했는데 의인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고 유익이 있었느냐.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 말씀 다윗이 오늘 4절 이하에 이런 고백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좀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의 신앙적인 그 행동, 여호와께 피한 근거, 이유가 무엇인가, 왜 여호와께 피해야 됐는가, 그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처음 4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지금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해석들, 적용할 부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전 딱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시니 있음이여 라는 이 동사에 여러분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계십니다. 그 하늘 보좌에서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통치하시고 심판, 뭐 그런 이야기들 있습니다. 근데 우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 여러분, 터가 무너지고 어려운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행동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4절 하반절,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 이 대목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존재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이 있으면서, 살아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나, 하나님은 그의 눈으로,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다. 통촉, 감찰, 어려운 말입니다만 본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주시한다. 다윗이 터가 무너지는 듯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그가 새처럼 혼비백산에서 아무 생각 없이 방향도 모르고 옳고 그름도 분별 없이 막 그냥 몸만 피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께 피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여호와께 피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고 계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고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피한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 그의 마음, 그의 중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여기 4절 하반절에 감찰이란 단어는요, 감찰이란 단어는 시험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어떤 느낌일까요? 차가울까요? 따뜻할까요? 처음에 만질 때? 만져봐야 합니다. 이 쇠붙입니다. 그래서 단단하다는 것을 두드려보면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뭘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이것까지는 몰라도 우리가 만져보고, 좀 더 과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좀 더 테스트해보면 이게 철성분이 뭐 어떻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알 수 있겠죠? 바로 그런 모습을 감찰이란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도 보고 뒤도 보시고 겉도 보시고 속도 보시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여호와는요, 사람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속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낱낱이 보십니다. 시험하여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그 다음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되는데 미워하시는가? 여러분, 좀 낯설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하십니다. 악에 대해서까지도, 죄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 다 눈 감아주고, 뭐 그냥 자비로 그냥, 됐어, 됐어,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여기 본문 말씀대로는 하나님께서 그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십니다. 미워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6절에 보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이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 연상되고 지옥이 연상되는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 악인에게 향한 것. 제가 그들을 저주하는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아들으셨죠? 하나님 악인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의인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악은 미워하시지만 의인의 의로운 일은 좋아하신답니다.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의 감정을 우리에게 속이고 숨기고 그러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미워하시지만 의인은 좋아하십니다. 좋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겁니다. 악인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근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의인들은 하나님의 그 자애로우신 얼굴, 웃는 얼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대면하신 다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상급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안내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살아계셔서 보시고 악인은 미워서 심판하시고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이 결말, 이 결과를 본다면 우리가 터가 무너질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실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윗의 실제 이야기.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여러분 좀 한번 찾아가 보시죠.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2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49쪽입니다. 449페이지 사무엘상 24장. 아,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간단히 좀 얘기를 해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가르치니 그 정보를 줬어요. 사울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기 그 군사들 가운데서 뽑힌 자 3,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3,000명. 다윗과 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400명에서 600명 정도? 그 많은 사람을 토벌하려면은 그래도 한 3,000명. 이스라엘의 가장 정예 부대원들 끌고 그곳에 갔어요. 가서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수색을 하다가 사울이 굴을 하나 만났어요. 굴. 굴을 만났는데 갑자기 사울이 대변 보는 일이 급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뒤를 보았다 그랬는데 그래서 굴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안 보는 굴에 들어가서 혼자 대변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 그 굴 저 깊은 곳에 다윗과 그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4절 말씀을 좀 보세요. 4절.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다윗의 사람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지금 바로 그 시간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내 손에다 넘겨줄 테니까 네가 좋은 대로 해라.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지금이 그 순간. 말씀만 하세요. 우리가 그냥 탕크를 없애겠어요. 다윗이 그때 당시 사울의 미움을 사서 도망다니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기가 최고였어요. 사울만 없어지면 이스라엘 왕 되는 건 노스 떡먹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6절 보세요. 다윗이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데 줄을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한순간 그 사람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분란이 끝납니다. 이스라엘의 불안이 끝납니다. 더구나 사울은 그때 당시 자주 정신이 없는 아주 그 마치 미친 사람처럼 악령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이서 백성들에게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 죽이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부하들이 바로 뒤에서 대변 보고 있는 뒤에 가서 그냥 죽으면 끝나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세웠는데 내가 싫다고 이스라엘 나라에 유익하다고 그냥 죽이면 되겠느냐. 그 환란을 그런 식으로 새처럼 그냥 얕은 생각에 의해서 인간의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끝나면 되겠느냐.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다윗의 방법이었어요. 그 뒤로 두 장 더 넘어가면 사무엘상 26장이 나와요. 26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요. 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10이라는 광야에 있었어요. 10 광야에서 다윗이 피해 있을 때인데 그 정보를 듣고 사울이 또 3,000명을 거느리고 다시 갔어요. 가서 수색을 하다가 밤이 됐어요. 밤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야죠. 그래서 사울 왕이 자고 진을 치고 그 주위에 이스라엘 군사들 3,000명이 삥 둘러서 진을 쳤어요. 왕을 지켜야 하니까. 만약의 경우 안전을 위해서. 한가운데서 자고 군사들이 자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자기 측근 아비새를 데리고 정탐을 갔어요. 가보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들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서 사울 곁에까지 갔어요. 사울 곁에까지 갔을 때 8절 말씀 보세요. 8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 측근 아비새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이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사람 장군이거든요. 얼마나 창을 잘 쓰겠어요. 그런데 자고 있는 사람을 창을 가지고 찔러 죽이는 일이 누워서 떡 먹기 아닙니까? 두 번 찌를 게 뭐 있겠어요? 한 번 그냥 찌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럴 때 9절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은 이걸 죄로까지 여겼어요. 죄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서 이스라엘 왕에 세우셨는데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상황을 본 것이죠. 아비새는 새처럼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죽이고 끝냅시다. 이것이 아비새의 생각이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사울을 죽이면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어렵지만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여러분 그 세월이 무려 8년을 기다려요. 8년. 상대방은 나를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서 막 수색을 하고 하는데 그걸 8년 동안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게 이게 쉽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터가 무너지는 일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중요한 교훈 하나를 제가 깨달은 겁니다. 제가 깨달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선생님이 어떻게 알까요? 선생님이 어떻게 압니까? 시험을 보죠. 그렇죠? 제가 지금 멕시코 떼카테에 있는 글로리아 신학교에 지금 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성적을 내게 하잖아요. 이 학생은 A인지 B인지 C인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을 일일이 보진 않습니다. 출석을 얼마나 잘했는가. 매번 숙제를 내줍니다. 숙제를 얼마나 잘하는가. 숙제를 해오면 숙제를 내가 요구하는 방법대로 제대로 했는가. 간단한 레포트를 쓰게 합니다. 레포트를 쓰면서 공부한 대로 그렇게 했는가. 그런 것들을 보고 평가를 내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논리를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시험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시험한다는 그 시험이 바로 이 터가 무너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터가 무너지는 것이 우리 쪽에서 볼 때는 그것이 고통이고 환난이고 우리에게 어떤 때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하고 있는지 새처럼 막하는지 보십니다. 터가 무너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과정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내립니다. 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지만 아브라함이 그대로 합니다. 진짜로.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급히 부르면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 아브라함의 중심 몰라서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인생들을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고자 몸부림치는지를 보시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과로 축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COVID-19 같은 이런 어려움, 큰 어려움 말고라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자잘구리한 수많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노라면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시를 통해, 다윗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어려운 환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며 시험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미래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 위에 서서 새처럼 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